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그 창세기 원 역사 중에 우리가 지금 홍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한 삶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나눴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더, 한 번 더 우리가 이 홍수 심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 강단에선 이런 식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순서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면서 그중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이 원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살펴갈 때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어떤 그것을 강의하는 식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큰 주제를 따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인지 아니면 무슨 세미나인지 또는 대학 강의인지 모를 수도 있을 만큼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사건들을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살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 말씀들이 항상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홍수 심판을 주제로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창세기로 말하면 이제 1장부터 쭉 시작이 돼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그럼 6장의 이야기면 성경이 막 시작이 되자마자 막 처음 부분인데 시작되자마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뭐 실제로 창조와 타락의 사건에서부터 지금이 홍수 심판이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지나가고 6장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지금 한 1650년 정도가 흐른 후의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간격들을 알아야 이야기가 다 연결돼 가고 있지만 시간의 간격과 그 간격을 통한 우리의 온전한 깨달음들을 우리가 살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의 나이로는 600세 때인데 1년 동안 이제 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가 쭉 빠져나가면서 그냥 물이 불어났다가 가라앉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대격변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진과 화산 등이 동반된 침식과 융기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뭐 예를 들면은 아주 큰 댐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번 확 쏟아져 나가면 뭐 그냥 샘물이 흘러가듯이 쫄쫄 흘러가는 게 아니죠. 뭐 엄청난 이 그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의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데가 만 미터가 넘습니다. 바다 가장 깊은 데가 만천 미터가 넘거든요. 그리고 땅의 가장 높은 뭐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는 8천 미터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쌓였던 이 물들이 이런 급격한 그 지각변동에 의해서 이리저리 쓸려다니게 될 때, 뭐,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이 지각변동의 사건들, 퇴적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 홍수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지구상의 육지와 바다의 비율을 보면 육지가 3이죠. 육지가 3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평균 높이를 좀 계산을 해보면 857m거든요. 근데 바다의 평균 깊이를 따지면 3700m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구 표면을 완전한 동그란 이 구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현재 지구에 있는 물의 양으로 지구 표면을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2700m 이상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 지금 지구에 있는 거죠. 뭐 그렇다면 홍수 이전의 지형에 따라서 충분히 온 세계가 물에 잠기는 것은 가능한 얘기다. 그래,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진화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뭐 홍수의 대격변의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홍수 사건은 그냥 성경이나 이 기독교 경전에서나 나오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왈가왈부 말이 많죠. 아무튼 뭐 세상 바뀐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씀으로 바르게 살펴가지 못하고 점검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받은 교육들의 근거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은 실제다 아니다 서로 이렇게 두 가지 믿음이 양분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소위 지질 시대의 지층 연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구 역사에 인증된 그런 기록으로 아주 공인 기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거의 200년이 지나면서 아주 이게 진짜인 것처럼 고정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질시대 같은 경우 뭐 선캄브리아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데 화석이 없는 그런 시기를 선캄브리아 시기라고 하는데 지구 역사로 보면 40억 년이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진화론들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지구는 아예 85% 시간이 전부 선캄브리아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46억 년 전부터 태양계에 이제 먼지들이 뭉쳐서 뭐 지구가 생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이제 지질층이 생성되어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암석이 형성된 때는 약 40억 년 전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뭐 35억 년 전에 바닷속에서부터 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질연대표가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서 나온 아주 정확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교육을 통해 외우고 있는 이 지질시대표는 이 1800년도에 영국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출판했던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에 이 지질 시대를 나누었는데 이걸 근거로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1900년대 중엽쯤이 돼서 이제 이 12시대로 더 세분화 구분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4년도 발표된 거거든요. 근데 지질학의 이런 시작은 사실 1600년도 초반에 시작을 합니다. 덴마크의 스테노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뭐 대부분 지질학은 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홍수 심판으로 인해 화석과 또 퇴적 지층이 형성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700년대만 해도 독일의 광산 광물학 교수였던 리만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독일에 있는 이 지층을 잘 그 암석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먼저 화석이 함유되지 않은 이 선캄브리아 시대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위에 수평으로 놓여진 이제 화석층을 갖고 있는 그런 지층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덜 단단하게 쌓여진 암석층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지질 통계표, 그러니까 지질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라는 그 최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만이 지층을 분류할 때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랜 지구 역사, 그러니까 진화 개념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창조론에 입각한, 성경에 입각한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로 이 리만의 분류 체계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의 땅,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후에 발전된 그런 이 홍수 이전에 이 지층을 갖고 있는 땅, 그리고 이제 홍수의 지층,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새로 시작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250년, 그때로부터 250년간 이제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런 기본 틀 속에 여러 긴 세대를 막 첨가하고 조정하고 진화론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수정되면서 지구가 이제는 46억 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존재가 된 거죠. 이런 지구에 대한 생각은 이 동일과질 과정설이라는 이 지질학적 사고에 의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져 갔는데 산업혁명의 영향이 크던 그 18세기 이 무렵 초만 해도 성경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독일의 이 베르너라는 사람이 모든 암석의 생성에는 물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홍수 심판과도 거의 이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정설로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영국의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암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열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화석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 모두가 정설로 믿었던 수성론과 아주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스코틀랜드 시카포인트라는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잘 관찰을 한 거예요. 수직으로 서 있는 하부층과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상부층의 접촉부를 잘 관찰하면서 유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변화 과정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층들이 쌓여져 갔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거다. 그래서 동일 과정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추하기를 저런 언덕만큼 침전물이 쌓이려면 그럼 침식되기까지 이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 지층이 쌓일 때 1피트, 그러니까 한 3, 40cm 정도 되는 암석층이 생길 때 한 5,00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튼의 이런 이 추측을 이론화해서 1788년에 지구이론이라는 그 자신의 책에 이런 사실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땅 뭐 밑에일수록 당연히 이게 위에 쌓여가는 건 맞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층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시대에 생존했던 그런 이 생물의 흔적들이 남아서 거기 이제 화석처럼 계속 쌓여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지구의 지층이 저렇게 보이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지금 동일 과정설이라는 게 상식적인 거니까 틀리진 않지만 그렇게만 지층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전에 17세기 후반만 해도 프랑스의 퀴비에라는 사람이 이 격변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고 급격한 사건, 예를 들면 대형 운석이 충돌한다든가 큰 화산과 지진과 해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됐을 거다 그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제임스 허튼의 이 가설이죠. 이 사람이 유추한 겁니다. 이 동일과정설이 발표되면서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말이 되냐라고 억측에 가깝던 지질학이 오늘날 이제 과학적인 지질학처럼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1788년도에 발표한 지구 이론에서 주장한 이 동일 과정설이 이후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되면서 이 사람은 또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 지질 개통표 같은 이 근본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크게 이게 일반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찰스 다윈에게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쳐서 어쩌면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영감을 주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제임스 허튼으로 시작해서 찰스 라이엘에 의해서 제시된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 지질 시대표가 진화론자들이 가장 기초로 삼고 있는 저들이 이제 고정 패러다임이 됐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100년, 200년 교육 속에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교육만 받으면 아, 이게 지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 전부 이 지질 연대표에 맞추어서 아 이건 언제쯤일 거다. 그러니까 뼈가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뼈가 어느 지층에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런 지질 연대표에 맞춰서 그동안 나온 화석들을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더 그림으로 맞춰서 그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진짜 이 땅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유추한 가설에 맞추어서 거기에 꿰어 맞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같은 그러니까 1900년대 중엽에 등장하게 되는 이런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걸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역사를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물론 허튼 짓은 않았겠지만 그러나 허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이는 지형, 자기가 볼 수 있을 것만큼만 연구를 해서 그렇게 이것이 이제 고정 패러다임이 돼서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구 나이를 계산하는 이 방법으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허튼이 죽은 후에 100년 뒤에 이제 20세기 초죠. 그 1949년 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을 할 때 암석 같은 게 무기체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 방사선 원소의 반감기가 굉장히 긴 걸 갖고 측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그거는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그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그런 측정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포타슘, 그러니까 칼륨, 아르곤, 이거는 12억 5천 년이 걸리거든요. 반감을 하려면. 무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46억 년으로 잡아놨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고, 생명체, 그러니까 뼈나 유기체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730년 정도가 되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이 방사선으로 뭐 이용하는 이 연대 측정법의 기본 논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방사선 원소의 반감기를 측정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이상으로 보는 이 과학적 근거가 뭐냐면 지구상에 지금 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벌써 45억 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이 납으로 바뀌어 가는 그 반감기가 45억 년이니까 지구상에 일단 납이 있어. 그러면 45억 년이 됐다고 일단 기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정법은 아마도 제임스 허튼이 완전히 상상으로 만든 그 가설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측정 방식도 정확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주일 말씀을 다시 쪼개서 나누는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왔던 거죠. 어쨌든 어떤 가설이 어떤 게 하나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과학적 사실이 증명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이게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의 경우도 보면 오류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언제 어디서나 그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유기체의 나이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3500년 이내의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갓 잡은 사슴뿔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잡은 사슴뿔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 만 년이 넘게 나온다든가, 또는 물개를 하나 잡아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따로 검사를 했는데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체를 측정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200년도 안 된 그런 용암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2100만 년으로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번을 반복해서 어느 곳에서든 그렇게 측정을 하면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 이런 실험이 좀 특히 이 방사선 관련된 실험을 정확하게 하려면 초기 원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미 뭐 과거로 다 묻힌 화석,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초기 상태가 어떤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보다 과학적이어 보이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그래도 이래도 뭐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그 지질 연대표라는 이 패러다임이 이 고정적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지질 연대표 이거를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은근슬쩍 그냥 흐지부지해 버리거나 좀 비슷하면 그것을 억지로 짜맞추는 식의 경향이 많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서 발견된 화석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뼈를 이 방사선 그 연대 측정법으로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사실 얼마 잡은 지 얼마 안 된 거라고 얘기하면 뭐 자료가 잘못됐다느니 뭐가 좀 실험에 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느니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게 뭐 진리연대표에 맞았다 그러면 이제 막 아주 크게 이제 광고를 해가면서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나는 가설을 믿겠다 그거예요. 그 증명이 된 것도 아닌 증명도 되지 않은 가설을 믿겠다. 이거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아주 교만스러운 불순종의 모습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며 알아가듯이 이 많은 진화론 과학자들이 과학적 조사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그들의 가설들이 사실은 성경보다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고 덜 상식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냥 잘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잘 따져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미신에 가까운 이미 160년이 지난 진화론이라는 이 가설을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에 가까운 그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은 뭐 이런 몇몇 과학자들이 과학을 들려먹이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과 원리들을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곳에 다 빠져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자세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미신처럼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과학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과학이 모든 진리를 말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과학주의가 틀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비평할 것은 비평하고 따져볼 것은 따져보면서 그것은 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과학이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과학이 정직하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연대가 정확하게 맞게 측정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제임스 허튼의 소리가, 이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허튼 소리가 맞다면 30cm, 40cm 정도 지층이 쌓일 때 5,000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5,000년씩 걸려서 만약에 이 지층이 한 10m, 20m 된다고 하면 그게 몇 년이 되는 겁니까? 몇십만 년이 되겠죠? 그런 오랜 세월을 보여주는 여러 지층을 관통하는 나무 화석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9미터의 나무 화석이 여러 지질리 시대의 지층을 관통을 해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격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뭐 말했던 것처럼 지질 연대표가 보여주는 그런 지층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이런 여러 세대 그것도 15만 년을 썩지 않고 거기 서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박혀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설명은 그냥 상식적으로 살펴봐도 전혀 맞지 않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과학 쪽의 과학주의자들이 이런 걸 갖고 마치 우리는 근거도 없는 걸 갖고 그냥 우리의 믿음을 너무 과하게 그들의 말로는 개독교가 아주 그냥 광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과학적으로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훨씬 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학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가졌던 추측과 가설들 그거를 미신처럼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확신 때문에 사실은 따져보지도 않고 막 욕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늘 그냥 읽어가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도 교육을 받거나 별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마치 우리는 증거도 못할 것처럼 노아의 그 방주 얘기도 했잖아요.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오늘날 인류들이 과학을 통해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가장 최적의 이 배가 바다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이 자세한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자세한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받은 교육들은 이 160년이 넘도록 증명되지도 않은 이 가설, 이 진화론을 진리인 양 가르친 그런 거예요. 그 진화 가설이 맞지 않다는 증거들이나 오히려 창조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의도적으로 자꾸 감추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이 발굴되는 뼈 중에 굉장히 큰 거인들이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진화론자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그걸 설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찾아보기 전에는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과 성경을 중심으로 과학과 이 역사들을 꾸준히 바르게 온전하게 살펴가서 그래서 그거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을 통해 배우는 지질연대표가 이런 가설들을 위해 세워졌고 증명되지도 않고 오히려 틀렸다고 밝혀진 과학이 스스로 밝힌 이런 기초들을 위해 세워져 있다는 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지층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첫째는 뭐예요? 홍수 이전 지층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땅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뭔가 좀 쌓였겠죠. 그러고 나서는 홍수에 의해서 생긴 지층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는 우리들의 세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지구가 지금 46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구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쏟아지는 홍수와 그로 인한 지각의 급격한 변화에 이 지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물들이 쏠려가지고 그렇게 생긴 이 퇴적층들과 그 퇴적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겁고 물에 쉽게 쓸려 내려가는 것들은 아래로 좀 더 가벼운 것은 위로 그렇게 묻힌 그 지층이 지금 우리가 보는 지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도 연구 자체의 설정, 아까 말한 처음 그 가설, 그때가 어땠을까라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걸 가지고 시작, 설정부터 잘못되니까 그 모든 찾아가는 답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늘 말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이 과학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이 삐뚤어진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나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 있어요. 그런 사람들 희한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싫어요. 이게 아마 사탄이 심어놓은 우리들의 그런 어떤 그 이 세상으로 떨어진 가인의 후회의 기본적인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싫은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봉하고 그렇게 막 신뢰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온 우주와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홍수 이전의 삶의 환경은 아마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보다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 좋았던 땅,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땅이 물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고 난 땅이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걸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전의 땅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서 보면 이 둘째 날에 물 한가운데 창공을 만드시면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상태는 지구가 다 어떤 거예요? 물로 덮여 있었고 깜깜한 어둠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다섯째 날 창조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바다 그 안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이 살게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를 말하는 거고 반면에 창공 위의 물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창조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냥 궁창, 하늘 그러면 뭐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구조를 보면 대기가 있고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열권, 중간권, 외권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우리 몸에 유해한 빛들을 차단하고 보호해 준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는데 이 홍수 전에 궁창 위에 물은 아마도 성층권이나 또는 그 이상 지역 속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오존처럼 이 궁창의 물은 지구를 이 보호하면서 아주 완벽한 지구 환경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신 진화론자들의 경우는 창세기 1장의 내용 자체가 그냥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우주관에서 거기서 나온 천동설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거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게 다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창조와 타락과 이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로 했던 그런 의미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의 사고는 전혀 믿음이 아닌 성경을 단지 그냥 완전히 어떤 세상의 종교적인 경전 정도로만 그냥 지혜나 얻고 교훈만 얻는 그런 책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스스로가 믿노라 하면서 스스로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요즘에 그 이 진화론자 중에 도킨슨이라는 사람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잠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사실 교회 속에 보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진화에 관련된 것들을 상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볼 땐 그 사람도 웃기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대, 그거는. 진화론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라고.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자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창조 아니면 진화지 창조가 있는데 그 안에 진화를 만들어 넣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진화론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도 보면 하나의 에너지 아닙니까?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광선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럼 보이지 않는 빛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굉장히 조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빛이 훨씬 많아요. 이 보이지 않는 빛은 가시광선보다 우리가 보는 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이 빛들을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것보다 긴 파장의 그 빛들을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빛은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여름에 잘못 나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새빨갛게 그냥 다 타버리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의 몸에 해로운 광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단파들입니다. 이 단파들은 인체의 각종 피부암, 뭐 백내장 이런 걸 일으켜서 사람의 건강을 직접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육상생물들의 돌연변이를 발생시키고 또 농산물 수확을 감소시키거나 해양생태계까지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지구에 투사되고 있는 지상생물에게 유해한 그런 태양의 자외선을 상공에서 흡수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안타깝게 제가 알기로는 지구의 오존층에 구멍이 난 데가 호주 위라고 그랬거든요. 호주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잘 바르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오존층은 지구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존층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였다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둘째 날 창조된 궁창 위에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아까 말한 성층권이나 그 이상 어디에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증기라는 거는 완전히 무색 기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뿌연 김이나 안개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생기는 아직 액체 상태의 그런 아주 작은 물방울. 그게 기물이라고 막 날아다닐 정도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지나가면 무색 무취의 투명 기체가 되는 게 뭐라고요? 수증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나누셔서 이 지구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위에 이런 식의 물이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덮개 효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증기는 자외선 등의 이 지구 외부의 해로운 그 에너지들이 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 오존이 그 증거를 보여주듯이 이 하나님 만드신 궁창의 물 또한 이런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덮개는 생물의 그래서 생존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나쁜 빛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때요? 인간과 동물을 식물의 건강은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또한 이 성장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육이 좋았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 수명, 살아가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궁창위의 물은 온실유리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 전체가 어떻겠어요? 다 아열대 지방같이 골고루 따뜻한 그런 지방. 지금이야 우리가 남극, 북극 말하지만 홍수 심판 이전의 땅은 그런 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홍수 이후에 그 이후부터 처음 추위 얘기, 더위 얘기,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이런 기후와 이 계절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1장에도 하나님이 시즌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 산다고 하면 거기는 겨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들도 그게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시즌은 그런 의도로서의 시즌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 6장에서 말하는 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이야기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노아와 이 물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뭐예요? 무지개죠.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경우도 그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구름 같은 얘기도 나오질 않았어요. 창세기 2장 5절과 6절 같은데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날씨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지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도 부근은 굉장히 덥고 또 극지방은 굉장히 추운 이 온도의 차이가 대규모의 이 대기순환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기순환에 의해서 찬 공기덩어리 그리고 더운 공기덩어리가 만나면서 비도 오고 그 다양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온실유리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아주 골고루 따뜻한 그런 온화한 날씨였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에 따른 온도 차이도 그래 크지 않았을 것이고 또 대규모의 대기순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죠. 그래서 비가 올 만큼 구름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 대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생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무지개도 생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약속의 징표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생겨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또한 궁창위의 물이 이 온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는 근거는 화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추운 그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같은 데서 뭐가 나옵니까? 그 만모스뼈 같은 게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만모스 그러면 무슨 이게 빙하기 시대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 이 화면에 보이는 저 만모스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있는 심지어 음식까지도 그게 그냥 남아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먹었던 음식들을 보니까 열대식물들이 그 먹는 그런 열대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이게 궁창위의 물로 보호되는 환경에서는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온 지구상에 뭐 엄청난 그런 성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홍수 이전의 나무는 우리가 보는 이런 정도가 지금 댄디농 마운틴 같은 데 가도 굉장히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거든요. 한 3, 40m 이상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노아 홍수 이전의 산의 나무는 아마도 몇백 미터? 100m, 200m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호주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미국 같은 데 캘리포니아 레드우즈라는 그 국립공원 같은 데는 세콰이어라는 이 삼나무가 있는데 이게 100m 이상 올라간 나무입니다. 지금도 저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사람 보이죠? 엄청난 큰 나무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나무는 보통 수명이 한 2000년 이렇게 보는데 뭐 한 100년 이후부터는 나무가 수직으로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 성장은 둔화되고 이렇게 자꾸 몸통이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홍수 전에 나무에 둘레도 엄청났을 거예요.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나무도 몇 사람이 붙어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주를 만들 때 뭘 어떻게 만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런 거 하나 쓰러뜨리면 금방 만들어요. 과거 같으면. 그리고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채식만 했다는 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도 덩치가 크고 그리고 어땠어요? 평균 수명이 912세였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 육식을 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수명을 보면 홍수 후에 홍수 후 10대를 살펴보면 317세예요.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10대 자손을 생각해봐도 300세가 넘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100살을 살면 참 오래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보면 120살을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시편에 90편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가 120살은 그가 한 노래예요. 인생이 보통 70인데 강건해봐야 80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사람의 나이가 평균 900살이면 이거 완전히 요즘 소위 말하는 고목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키도 무척이나 컸을 거라고 아무튼 예상이 됩니다. 또 어떤 자료는 아담의 키가 4m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발굴되는 이 그 뼈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자녀를 낳으면 한 사람들이 보통 90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낳겠어요. 예? 한 200명 이상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 100명, 뭐 딸 100명. 그러니까 아담도 아무리 못 낳아도 아마 200명은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인구가 70억인 건 아시죠? 1800년대만 해도 10억이었습니다, 지구에. 근데 1987년에 50억이 되면서 이 세계가 이제 인구의 날 이런 걸 만들었어요. 50억이 넘으면서. 근데 지금은 70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 증가율을 잘 우리가 좀 계산을 해서 따져보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산율, 출산기간 이런 걸 해본 홍수 전의 인구가 적어도 50억에서 100억 이상은 제가 볼 땐 될 것 같아요. 훨씬 이상, 훨씬 이상. 그러니까 최초로 한 쌍, 한 부부가 가정을 구성해서 4명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의. 그러니까 아들 둘, 딸 둘을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다음 후손은 30년 뒤. 30세가 된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나온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따져보면요. 1050년, 그러니까 1000년 만에 32억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노아 홍수까지 창조로부터 16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렇게 끝까지 따지지 않고 창조부터 한 600년 정도까지 이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에녹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다고 한 사람 그 사람까지가 6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대 한 사람이 그렇게 한 100년 만에 한 32억씩 낳고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최소 500년은 다 살았으니까 적어도 10배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일 텐데 뭐 현재 무슨 70억이 뭐 이제 곧 이제 2020몇 년에는 뭐 80억이 된다 뭐 100억이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는 충분히 100억 이상 저런 식으로 계산을 따지면 1000억도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단위가 크니까 웃긴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홍수 이전에 바다가 크지 않았고요. 육지가 훨씬 컸고 거기에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수보다 아마 동물들의 개체는 더 많았겠죠. 훨씬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지구였을 거예요. 현재 지구상의 자동차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0억 대가 넘었습니다. 이 10억 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그동안 석유와 뭐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왔죠. 여러분 처음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이 매장량, 원유 매장량이 총 지구에 총 7조 배럴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처음 1885년에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지금 1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매장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조 배럴에서 지금은 1조 5천억 배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100년 이내에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체연료들이 엄청나게 나오죠. 지금 전기자동차도 곧 이제 상용화될 것 같고요. 이미 상용화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석유가 되는 원유의 경우 어떻게 이 원유가 만들어집니까? 동물의 사체들, 그러니까 유기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7조 규모의 이런 7조 배럴 규모의 이런 원유를 만들려면 공동묘지 지금처럼 하나둘씩 묻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속에 10억 대가 넘는 자동차가 매일 이 소모하는 이 기름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야. 우리 조상들의 에너지를 갖고 우린 타고 다니고 있는 거야. 홍수 이전의 생물체의 크기는 아까도 봤지만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다고 보이죠. 유기체가 많이 모여야 그래야 이게 원유가 된다면 7조 배럴의 원유가 만들어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유기물들, 유기체들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조작이 아니라 곳곳에서 저런 게 나와요. 7조 배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수의 개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씩 둘씩 시간에 따라 죽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어떤 거 확 몰려서 그 한꺼번에 죽지 않으면 저렇게 시커먼 원유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증거죠. 석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1.5m에서, 그러니까 2m에서 한 5m 두께의 식물이 썩고 압축이 돼야 30cm 두께의 석탄층이 만들어지는데 탄광 같은 데 가보면 그 석탄층의 두께가 몇백 미터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만일 두께가 90m, 그러니까 100m 석탄층이 있다. 그러면 그 많은 석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450m 두께의 그런 이 나무와 식물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나무 열매나 식물을 먹었는데 그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런 숲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루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얼마나 정말 풍성했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홍수 심판으로 다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움을 잃은 그런 지구에서 사는데도 우리는 지금 충분히 먹고 살죠. 그럼 그 전에는 과거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만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이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면 정말 놀라운 세계였구나라는 게 여러분 그려질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천국 가서 뭐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배부른 사람들. 그 나라와 그 땅을 상상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만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도 충분히 정말 그 땅이 그리워지고 야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 화석을 보면 사람을 비롯해서 공룡과 같이 거대한 동식물 화석들이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 너비 하나가 70cm 되는 잠자리 화석이 발견이 돼요. 이따만한 게. 기후가 따뜻하고 환경이 좋으면 같은 생물이라도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아주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유해한 전자파들 그런 것부터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했을 것인데 그러면 뭐 충분히 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홍수 이후엔 그래서 지구 환경이 너무나 나빠진 거구나. 이 수명도 900살에서 지금 90살로 떨어져 버린 거니까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우리가 홍수 심판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의 이 원 역사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홍수 심판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이 지구 곳곳을 살펴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지구의 자연 환경과 모든 것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흔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거기 다 심어져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충분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첫 세계에 그 지금도 연결되어 오는 거니까 거기도 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심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징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받은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현재의 지구 이 지구에도 심판의 흔적 자연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외치고 있는 흔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자연들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너무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믿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을 파고 연구하고 조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심판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놀랍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을 보면서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 사탄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이 사람들과는 다른 좀 다른 믿음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의 길, 그 피조물된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집트 노예로 죽어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구원했을 때 어디로 데려가셨죠? 시내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너희가 살아왔던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처럼도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살 길을 주겠다.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을 주겠다. 너희가 살아갈 가치를 주겠다라고 해서 주신 게 뭐예요? 시내산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건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 천국 오고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주신 게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전부 처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예요? 길의 문제라고요. 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다 목적지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걷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 길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걷지만 결국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와라. 천국으로 와라. 그 길과 그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그동안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목적지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친구와 같이 살아가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같이 뽕짝이 맞아서 즐기고 재밌어 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가정 속에서 같은 학교 속에서 같은 직장 속에서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힘들어합니다. 친구들이 공격을 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이간질을 시키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바른 길을 알고 바른 목적을 알아서 그 길을 걸을 때 반드시 부딪힘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본 경우 있죠?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몸은 이리로 가는 거. 서로가 막 이게 어깃장이 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아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제는 아예 그냥 같이 흘러가버리면 너무 편한데 거기서 돌아섰기 때문에 심지어 밀려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써서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도 목적지가 다르면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고 서로 방해받는,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살던 그 홍수심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각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다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 노아 한 사람, 그 사람만 그런 시대의 유행이나 모든 사람이 다 좋아서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노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남보다 조금 못한 상황과 그런 환경과 가지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환경, 저 환경 바꿔주세요, 나로 대박나는 삶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목적지를 알았으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떤 저항과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겠노라고 여러분 뜻을 정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묵상의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첫 주일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한 달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보면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진심을 따라가자 그겁니다. 현재 조국에서 먼 땅 이곳 호주까지 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학생으로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한국 시민에서 호주 시민으로 왜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그런 길을 살아가십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든 여러분의 말미암아 참된 빛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결된 나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이 하나님이 제시한 이 생명의 길을 알리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 더 잘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현장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생명의 길로 걸으려면 세상을 따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우리에게로 이끌어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고 이 말씀으로 삶의 바른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그 과거의 거짓된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않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에 거쳐서 살펴본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애타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끝까지 멸망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무슨 자동차 기름처럼 돼버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좀 철저히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좀 잘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노아와 같은 그런 거룩한 주의 생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 살펴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